제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개척한 것이 2007년도예요. 2007년 1월 달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2006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로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교회가 시작된 교회예요. 교인이 이제 많이 좀 있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노회에서 그러지 말고 교회를 분리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500명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500명이 나와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아직 체계를 잡지 못할 때에 제가 선임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의 부목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한테 주어졌던 이제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였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 있는 많은 뭐 500명이니까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 이게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에게 인사권까지 사람을 하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인사권까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부의 전도사님들을 그리고 목사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가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 이런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교단은 장로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 교리와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졸업한 신학교의 배경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것이 튤립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TULIP, 튤립이라는 꽃 한 송이를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튤립을 가지고 장황하게 성을명을 하고 그래서 전도사들과 목사들이 이제 함께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되는지 심지어 주일학교 교재를 구할 때에도 이 튤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다 놓고 주일학교 교재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 날 중고등부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면담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 튤립을 솔직하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힘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부터 설교를 할 제한 속죄가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 날 교회를 떠나는 날 둘이서 꼭 껴안고 손붙잡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은 사역을 떠났습니다. 솔직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기가 힘든 부분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솔직한 분이세요.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앞에 두 개를 이미 했죠.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설교를 저희가 4주 동안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3주를 설교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4주를 또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힘들어 하실 정도로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참 힘든 단어예요.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도 제한 속죄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제한 속죄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계세요.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3주 동안, 2주 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질문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고백할 때 나를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고 마귀의 자녀로 있었고 지옥으로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해 주신 것.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면 속전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ransom이에요. 이 몸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또 비슷한 질문을 또 던질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분리되어졌던 상황을 연결해 주시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즉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누구를 화목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예요. 여기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도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자막을 보여주세요. 지금 말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편 속죄, Universal Atonem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그룹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한 보편 속죄가 무엇인지 제한 속죄가 무엇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은 보편 속죄를 가르쳐주지 않고 제한 속죄를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협력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나요? 아니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We were dead by sins and transgressions.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에 아,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예쁘게 생기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돈도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조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본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백성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그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을 예수님께 맡겨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나에게 준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 속죄예요. 그 제한 속죄와 또 다른 편에 있는 보편 속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미 설교 본론 다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성경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주 동안에는 이 인간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 아 우리가 뭐 그렇게 죄인이에요? 우리 그 정도로 죄인 아니에요? 라고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무조건 선택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했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쭉 내려왔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살고 안 붙잡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안 붙잡는 거는 누구에게 선택이 있다고 자꾸들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 선택을 믿는 사람들, 다시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보편 속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치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을 다 통틀어서 놓고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특정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앞에 부분은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보편 속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심지어 에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했던 그 빌라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보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누구에게 선택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선택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상품 뽑기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 뽑기, 그랩백인데요. 이게 큰 주머니에다가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놨어요. 상품을 넣어놨는데 그 안에는 꽝도 있어요. 그 안에는 꽝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상품을 와서 하나씩 골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골라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하나를 뽑아냈더니 거기서는 고민형도 나오고 뭐 주방에서 쓰는 용품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뽑았더니 뭐가 나와요? 꽝도 나오는 거예요. 재수없게 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뽑았는데 꽝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품 뽑기를 할 때에 아,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 상품 뽑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딘가 가면 이렇게 뭐 쪽지에다가 써갖고 집어넣으면 뽑기 해가지고 자동차 준다 뭐 한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에 매직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뭐 자동차를 준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적어서 넣었어요. 적어서 넣었는데 며칠 있다가 당첨됐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차 한 대 얻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돈 얼마 내야 되고 어디까지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상품 뽑기는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보편속죄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면 마치 상품 뽑기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보혈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면 속죄 받고 싶으면 이 구원의 피를 만지시고 묻히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보편속죄예요. 실 예를 들을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829년부터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의 섬겨주셨던 분이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들어가지고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의 그 어떤 한 사형수의 이야기예요.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형수는 자기가 언제 집행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자기에게 가까이 그 날짜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앤드류 잭슨이 이 사람, 이 사형수를 사면해주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서명을 합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여기 고소를 했어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는 대통령이 나에게 사면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냈는가 하면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면해 주는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땅땅땅. 그래갖고 이 사람 며칠 있다 죽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것을 묻히면 다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쳐주셨는데 나 필요 없어요. 나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보편속죄예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이 제한속죄가 끝나고 나면 다음번 주제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필요 없어요? 라고 반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철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뽑으신 것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편속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 온 세상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의 문맥 전체를 보아야 돼요. 이 요한일서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에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제일 오랫동안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돌렸고 그러면서 회람을 하도록 한 거예요. 돌려보도록 한 거예요. 옛날에는 복사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돌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사도 요한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근데 이것은 우리,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우리 동료들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편 속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일반적인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쏟아부어 주셨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들, 뭐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낭비되어지는 거잖아요. 쓸모없이 웨이스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그 속상함이 있을 때가 있죠.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요. 네,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집이 그냥 그 학교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냥 바로 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문자적으로 바로 뒤에요. 뒷문 열면 학교예요. 그런 데서 저희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끝나고 일찍 픽업을 못하니까 저희 집에다가 아이를 좀 맡기고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간식을 주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죠. 여러분 저의 정목사의 이 더러운 인성, 이 본성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것을 간식을 이렇게 쫙 펴주는데 가끔씩 우리 애가 못 먹고 다른 애가 더 많이 먹어요. 그럼 부모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니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제 먹을 것을 딱 놓고 있는데 아무나 와서 집어먹으면 내가 내 자녀가 더 많이 먹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하나.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만들어내는 케이스예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쫙 펼쳐놨는데 이 아이가 하나를 골라먹고 나머지는 툭 하고 쳐버려서 땅바닥에 흘려버렸어요.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낭비되어지는 거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단순히 찔끔찔끔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쏟아부어 주셨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는데 몇 사람만이 그 피의 효과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편 속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고 철저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는 일도 없고 실수하는 일도 없고 영원 무궁토록 이어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함부로 헛되게 이 땅에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제한 속죄를 믿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속죄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직 신자, 택자, 즉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영향력이 미쳐진 바로 그 사람들, 즉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한 속죄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몸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려주신 그 피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기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시고 에베소서에서는 또 신부라고 불러요. 나의 아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아내, 아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백성, 내 친구, 내 양, 내 교회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속죄는 바로 특정한 사람들, 제한된 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limited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한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마치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제한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별의별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능력, 속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제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범위예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좀 거북해 하시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특정한 사람, particula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이 단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번 주 중에 이 제한 속죄에 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신 분이세요. 2006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LA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이 목사님의 성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현선교교회의 정상우 목사님이세요. 정상우 목사님이 제가 하시엔다 지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바로 우리 조광수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그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셨는데요. 새벽을 포함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튤립이었어요. 튤립을 갖고 하시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 했는데 사실 이해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였던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정상우 목사님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체격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제한 속죄를 하시던 날이었는데요. 막 열변을 토하시고 막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공로를 막 하시는데 이번에야 그 비로소 그 정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무나 랜덤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딱 집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 완전히 죄인이었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KTX를 타고 가고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딱 집어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때에 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보혈의 능력, 그것을 보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찍어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지명해 준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뭐 칠판에다 쓰시고 옛날엔 분필로 했잖아요. 그렇죠? 분필로 막 하다가 지우고 그러면 그 지우개가 이 먼지가 분필가루가 많이 있어서 이거 털어와야 돼요. 수업 중에 털어와야 되는데 그때 아, 공필아 너 나와. 이거 좀 털어 갖고 와. 그러면 이게 짜증나는 일이어야 됩니까? 행복한 일이어야 됩니까? 사실은 짜증나는 일이어야 되거든요. 심부름 시키는 건데. 그런데 저는 행복한 거예요. 왜? 60명이 앉아있는데 때로는 70명이 앉아있는데 그중에 내 이름을 딱 기억하시고 공필아 너 나와. 이거 털어 갖고 와. 아 이건 나 특별하게 뽑힌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뽑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너 공필이 나와. 여기서 강대 선생님 그 앞에 있는 여기 서가지고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칠판에다가 적어. 그런 거 해보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 그때 뽑힘 당했다는 그 느낌. 여러분 이거 끝내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죄로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딱, 딱, 딱 지명해서 와, 내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그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별명이 거기에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11절 말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이야기했던 그 11절 말씀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고요. 지금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 시작할 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가서 그 선한 목자가 나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믿지 않아요. 내 양은 나를 믿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여서 주셨고 이미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한속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뒷부분을 보통은 부부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 전 상담을 할 때,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할 때에 꼭 이 본문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례를 할 때에는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도는 부부는 이래야 된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본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안 그래요. 교회, 자기 교회, 그러면서 딱 지목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여기 교회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내 교회다, 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이유가 뭔가면, 즉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redeemed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sanctify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holy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 왜 굳이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셨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남편분들, 남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거봐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러면서 또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자분들 중에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무뚝뚝한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서서히 웃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들한테 자기 남편이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 짜증나요, 안 나요? 네, 짜증나죠. 일부 시간에 화딱지 난다고 하는 단어까지도 왔어요. 그렇게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무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나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륜은 어떤 뭐 손을 잡고 무슨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을 불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갖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내 아내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불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과 자기 양떼들과 자기 백성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아무에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신부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는 사실은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달았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어도 감사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짜증내지 말고 삽시다.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설령 내 몸이 좀 아프고 설령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됐고 설령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